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요즘 정말로 뜻깊게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에 답답한 심령이 있을 것이고 또 낙심된 마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그런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웹사이트 세상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을 내는 글들을 몇 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서칭을 하다가 아주 특이한 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목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먹사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뭐 명예훼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과 먹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공통점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꾼과 교주의 공통점은 뭘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 교주들 그들과 사기꾼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가고 말을 통해서 그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믿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기꾼과 교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사기꾼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진실되게 나는 믿는다라는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하지만 사기꾼은 절대로 자기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주는 어떤가요? 교주는 자기가 하는 말을 100% 믿습니다. 100% 믿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100%로 믿습니다. 그게 교주입니다. 교주와 사기꾼의 차이는 그렇게 극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앞에서 하는 말에 현혹돼서 혹은 앞에서 하는 말에 진실성이 보여서 그 사람을 따라가든 그 사람에게 현혹되든 그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신앙과 한번 접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둘 다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있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말한 내용을 잘 못 지키는 한이 있어도 말한 것이 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하고 실제적인 삶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터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아마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믿음을 가졌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 사람의 믿음은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1절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 혼란스럽고 힘든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지위에 해당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자기 휘하에 두고 진두지휘하여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지휘관이 오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일 것입니다. 로마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즉 가버나움 지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한 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와 그 청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는 왜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6장과 7장이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예수님의 행적들 중 몇 가지를 취사 선택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과 아무런 연관 없이 그냥 누가복음 7장을 읽어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무런 연관 없이 그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하는 연관성 속에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복음 6장에 관계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7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통하여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우는 자, 자신의 영적 한계와 자신의 영적 부족함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배고픈 자들의 에게 복이 내려지는 나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그 아버지의 본질과 같게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후히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제껏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강론에서 이야기되었던 설교에서 강조되었던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백부장의 종의 어떤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그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예수님까지 칭찬할 정도로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백부장의 신앙과 그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관리로서 지휘관으로서 속국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왔을 때에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좋은 덕망을 들을 정도로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는데 두 번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아마도 이 백부장의 명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위적인 관계 속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갔다면 그 예수님에게 가서 이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이 백부장을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냥 구한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되고 간청을 드리는데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랍니다. 합당한 일이랍니다. 그는 그만큼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지위관계에 의해서 자기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압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일제시대 때 순사들에 대해서 나오죠.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순사들,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순복하고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진실되게 유대인의 장로들, 즉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백부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친히 갈 수 있는,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까지 지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녹을 받아먹는 이 사람이 로마의 돈을 갖다가 집을 짓고 회당을 지은 게 아니라 자비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분명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두 번째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내진 자들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떠났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살면서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들의 청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가까이 오자 어떤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귀한 손님이 오니까 나가서 손님을 맞이해라, 이런 의도로 친구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본문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감당하지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합당하니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소개하지만, 백부장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찌 천일이 천한 우리 집에 고귀하신 당신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30살 먹은 청년입니다. 그의 신분은 포로민이고 식민지 국가 백성입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위 관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중대장격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피정복민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지배계층의 한 지휘관으로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견주어 보아도 백부장의 지위가 한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도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영적 연약함과 죄악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세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될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여라는 말 속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관리가 이 포로민, 피정복민의 한 젊은이에게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또다시 드러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나 같은 죄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나 같은 죄인이 당신의 거룩함 앞에 노출되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을 합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꼼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 예수님께서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시겠지, 이 이야기라면 마음이 좋아지셔서 예수님이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안수를 하든 치료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확신이 있는 그 마음을 진실되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 권위라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모든 질병, 말씀만 하면 천하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순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도 1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고 내 위에 상관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나를 오라 하면 나도 갈 수밖에 없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권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당신이야말로 말씀만 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 못 이겨 사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 이상 가는 믿음을 피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지식과 내용으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긴 원하기는 그 말들과 그 내용들이 진실하게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물으니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 신앙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용은 알지만 진실되게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믿어 정말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속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준비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압니다. 또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강하게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진실되게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들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조금 벅차고 힘들거든 그냥 쉬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쉬셨다가 감당할 만한 힘이 되시거든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쁘게 가다가는 걸려 넘어지고 얹힙니다. 오늘 백부장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자신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그 믿음이, 메시아 왕국을 통하여 실현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지금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태는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첫 부분만 적고 있지만 마태는 그 뒤인 얘기까지 적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나라가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이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된 것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스스로의 죄악됨을 울부짖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를 계획해야 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해야 되고 또 새로운 교회 사역자들을 또 뽑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시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을 간직하셔서 진실되게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뇌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생명을 걸 정도로 진실한 고백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고 그런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